오늘 추수 감사주일 9주년 창립 예배를 맞이해서 감사를 넘어서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언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시상식 같은데. 시상식이나 혹은 어떤 경쟁에서 이겼을 때 또는 커다란 성공을 했을 때나 혹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입니다. 이런 거죠. 자신이 많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넘어서 우리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표현이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그냥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상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말이거나 혹은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이라면 이 표현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 뒤에는요, 늘 세상적인 성공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투자했는데 망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병 안에 계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 잘 쓰지 않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 우리가 정말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성공해야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 또 옳지 못한 수단으로 이런 성공일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좋은 결과에 대해서 과연 영광을 받으실까? 그리고 이 지독한 경쟁 사회에서 월등한 기량이나 능력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잘못된 전제라든지 잘못된 상황에서 사용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의미가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 이름과 연관지어서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거룩이라는 단어와 영광이 함께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개념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 1000번 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또 그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학자들이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게 불인지 어떤 빛인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광야의 40년 생활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딱 지었는데 그때 주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라.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구름과 연기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이 성전을 감싸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요. 이제 예언서에 가면 이제 이사야가 4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여러분,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매우 이기적이고 배타적으로 보이지만 이 구절은 영광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단 말은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누구와도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그려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아주 신비하면서도 독특한 특질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 주었는데 슬프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영광을 훼손했습니다. 그 모습이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신, 신 아닌 것, 신같지도 않은 신, 그런 웃기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신을 잘 안 바꾼다는 겁니다. 신을 안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슬픈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지루할 정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들과 계속 바꾸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성경의 모습뿐만 아닙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세속적인 교회들이 늘 해왔었던 슬픈 역사입니다. 여기서 세속적인 교회라는 표현은 모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지난 2000년의 교회사 역사 동안 하나님을 돈과 권력과 편리와 쾌락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들과 바꾸는 모습은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그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훼손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십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구절이 나오지만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 5절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에 대한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3절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표현이 신약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에서 인용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이 그 다음 절에 보면요. 5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다. 주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들이 주의 길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 영광을 훼손되었던 그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꿈꾸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광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이 오면 그 영광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요한이 이 구절을 가져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니까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뭡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 속에서 훼손되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시 그 영광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죠. 하나님 나라가 그 시간과 공간에 임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사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구약에서 말했던 표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이제 변화산에서 몸이 변화되셨을 때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특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종교사회학자들도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평범 이하의 비천한 사람들이 그 강력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이들은 예수라는 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비범한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영광을 맛본 자들이 진정한 교회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한 영광을 맛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우리들은요,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소망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그 영광을 소망할 수 없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성품을 잘 알 수도 없고 당연히 그의 임재 속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지금 은혜에 들어감,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란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관계에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냐? 훼손되었지만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신비하고 특별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대면하고 하나님만의 그 특징을 보게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미래가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영광을 단순히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남겨놓으신 이 땅의 대안이자 소망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길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소. 여러분, 교회 앞에 붙은 형용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영광스러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지 않으면요, 단순히 교회가 치욕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을 반영하셨던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겠다 그랬는데 이상한 일을 해버리면요,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약으로부터 흘러와서 이제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더 가보면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습니다. 그 마지막 나타날 영광은 어떤 거냐? 어떤 영광이 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광이 잠시 나타났지만 마지막 나타날 영광은 아주 우주적인 회복이 동시에 나타날 영광이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꽉 나오는데요. 24절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인데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쌓여 오신다고 할 때 그 영광이 무엇인지는 우리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영광을 살펴보고 있지만 도대체 그게 무슨 영광일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가슴을 칠 것이다. 깨진 세상, 엉망진창인 세상, 부조리한 세상, 이 고통 많고 슬픈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분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깨지고 상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지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래서 새로운 새 예루살렘,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여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세상을 회복하실 때에 일어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오늘 우리는 지금 영광이라는 주제로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드러날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만의 어떤 특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표가, 도표가 나올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취했죠. 그것이 실낙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남루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남루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입니다.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다가 이미 와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영광을 온 세계에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서 말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계에 가득 찬 영광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불이 마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언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찰나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는데 이런 표현을 하지만 안 보이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정말 그날이 오면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 같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그 나라가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만은 이게 수영 잘하시는 우리 분들 계시죠? 물속에 이렇게 탁, 모르겠어요. 바다 수영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속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깊게 수영을 하면요, 그 안에서는 위를 봐도 밑을 봐도 옆을 봐도 물입니다. 뭘 봐도 물이죠. 그 표현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바다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회복되는 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상황에서 드러날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역임을 받으실 때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에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 계시죠?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면 그것을 만든 작가들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창조력과 인격 등이 한 그림 안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보지만 그림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아, 이 사람 누구 것이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하나님 당신이 지은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혹은 어떤 너무나 아름다운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존재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건 조물주가 아니고는 만들 수 없어 라고 경외감을 가지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오늘 온가족 예배다 혹은 뭐 찬양 열린 예배다 전통 예배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피조물을 보고 기뻐하고 감탄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 밖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니까 단풍 색깔이 더 많이 예쁩니다. 저는 특별히 가을쯤 되면 최소 하루에 10번 정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보고 감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연세계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도 감탄하게 되죠. 아이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생명력과 아기자기함이 있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부실의 아이들을 가서 나중에 한번 안아주시고 아이들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꽃나무 끝에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하고 감탄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 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만드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새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여기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내가 이제는 죽고 부활해서 그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아들이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사람들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로마의 군병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저분이 진정 메시아였구나.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오, 하나님이셨구나 딱 느낄 때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주 많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은 그것을 아주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딱 먼저 얘기하고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나 높아지셨는가를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식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희 교회에서 세례 간증을 하는데 세례 간증을 할 때 우리가 받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연출하지 않은 감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제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만 그저 몸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당신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맛봅니다.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에 하나님은 지극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주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 번째 방식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고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쩌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쩌다카와 미슈파트,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화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성령의 그런 의로운 열매가 가득 찰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라는데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삶의 아름다운 쩌다카와 미슈파트를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힘든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혹은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실적도 좋지 못하는데 가장이어서 어찌할지 모르고 힘들어하는 동료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내라고 격려해 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낙심해서 지쳐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너무 힘들지? 힘내. 인생이 힘들지만 아직 우리가 갈 길이 있잖아.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할게. 30초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줄 때요. 그 작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아, 그렇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착한 행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은 착한 행실.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아주 작은 지역에 일하셨습니다. 그 영향력은 당대에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너무 작다고 느낍니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낍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작은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두 다 스티브 잡스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삶의 크기가 큰 사람도 있지만 아무도 관심 없을 만큼 작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무리 멋지고 큰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인지도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후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초라해 보이든 작아 보이든 나에게 주어진 내 목숨을 끝까지 할 것이다. 나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것이다. 그럴 때 착한 행실을 넘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끝까지 살아낼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난 삶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그저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 해도 그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생긴다 해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심지어는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착한 행실과 쩨닭과 미슈파트를 가지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 지치고 어려워졌을 때, 낙심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라는 회감이 들 때조차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자리를 버티고 애쓴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너의 그 고난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할 때에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받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그 고난이 끝날 때가 있는데 언제냐?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고난이 지나고 나면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면 영광이 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지나면 영광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쩨다커와 미슈파트를 통해서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마지막을 넘어서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착한 행실과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는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한 분들 많이 계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80대까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딱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서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그들의 육성을 직접 들으십시오. 그런 모임과 토론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고 그래 나도 저분처럼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기업인들, 직장인들, 여기 선생님들 이 땅에서 제대로 기업인, 직장인, 선생님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데 적당히 걸어가면 쉽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살려면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그러나 그 부담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부담이 선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같이 걸어가는 동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시행착오를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후배들은 내가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겪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에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이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우리의 소망, 로마서 5장 2절에 아까 읽었는데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이 땅에 살았던 우리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날에는 살인, 낙태, 학대, 환경 파괴 등이 일어나고 있는 깨지고 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 땅에 슬픔과 눈물과 고통스러운 외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데 그때 그분을 몰랐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이고 그분을 알았던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회복하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이 그들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일조차도 즐거이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고백이지만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이건 하나님 덕분이에요라는 의미 정도로 사용하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깊고 넓은 주제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다고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는 곳에 이르렀거나 큰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무게에 비교하면 그것은 너무나 가벼운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열망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온전한 영광을 온 피조 세계에 드러내실 때에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지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일 동시에 구주년의 창립 예배와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한 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한 1분 정도 개인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함께 기도하십시다.